오늘 말씀은 기뻐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쭉 우리가 읽게 되면 바울의 어떠한 고민이 이 편지에 녹아져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겪고 있던 고민과 아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편지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 인사, 권면과 끝인사에 속해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매우 중요한 암송구절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맺음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바울이 고민하고 권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했던 권면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라는 얘기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가장 핵심 엑기스를 뽑아서 응집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러한 부사적 표현들이 들어가서 그 이후에 있는 권면의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을까? 그럼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사실은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고 쉬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늘 감사에 메말라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얘기죠. 돌이켜 얘기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세 가지는 바로 이들이 필요했던 이야기, 이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권면의 이야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이야기를 바울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말씀, 기뻐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 레옹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영화죠. 킬러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 레옹의 이야기 중에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 아이와 영화 킬러 이 레옹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이런 명대사가 있는데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리기 때문인가? 이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하니까 킬러인 레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는 게 언제나 그래.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사는 게 직업인 이 킬러가 얘기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와의 대화 속에서 녹아져 있는 건 뭘까요? 사는 게 우리 인생은 늘 힘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죽음이든 삶이든 상관없이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삶이라는 건 사실 고충과 아픔과 고민이 녹아져 있는 게 삶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명대사 속에 남겨져 있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것을 대입해 보자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것을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여기에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는 게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 삶의 목표가 사라져 버렸을 때에는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리고 고충 가운데 묻어져 있는 삶, 그래서 늘 언제나 그런 삶,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살고 있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힘든 인생, 그래서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왜 그럼 기뻐하지 못했을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더잘 되는 것 같고 자신의 형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들이 갖고 있던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세속적 신앙관을 그들이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들이 고민해 보는 것은 우리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했던 말씀,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충성된 모습을 살아라는 말씀이 4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들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길 뭘 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쉬면서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뭐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며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 바울의 믿음의 권면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기뻐하라요. 둘째는 기도하라. 셋째는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앞에도 얘기했던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에 붙여져 있는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라고 이 말씀은 이 세 가지 단어가 사실은 뭡니까? 일맥상통한 부사를 첨부하고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은 큰 도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암울하고 고난이 밀려오고 뿐만 아니라 게으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너희들은 뭐해라?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라고 명령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혹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화적 권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기도해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환경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고 있는 짧은 삶의 희열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환경에 지배받는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이야기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조차도 환경에 지배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진급을 하거나 어떠한 계획 가운데 삶의 자그마한 희열이 주어지는 기쁨이 주어질 수 있죠.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반드시 디펜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기쁨입니다. 어떨 때는 기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슬퍼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 기쁨,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한시적 기쁨, 제한적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의 기쁨은, 이 기쁨은 마르지 않는 삶의 기쁨이에요. 즉 지금도 미얀마를 향하여서, 지금도 GOP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 선교대원들의 마음에 마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쁨,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 어린 영혼들, 미얀마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GOP에 있는 그 철책에서 넘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군 장병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선교대원들은 누리고 있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기쁨에 대한 정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의 이야기는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옥중에서 갇혀 있고 힘들고 정말 철책 가운데 암울한 상황, 언제 내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아니 우리에게 강하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표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과 동일한 항상 기뻐하라라는 표현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갖게 되는 기쁨이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존재. 그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단순한 한시적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항상 기뻐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우리들은 여기서 또 놓치는 것이 있죠. 나에게 있어서 그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 때로는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용기와도 더불어져 있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의 용기,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힘과 능력을 주님께 의탁할 때만이 감당해 질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용기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앞으로 뭔가를 해나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즉, 그것은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용기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기쁨과 용기가 양면처럼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이 용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 그것이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옥중에서 이들의 편지와 옥중에서 이들을 권면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너희들이 기뻐해야 돼.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권면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며 용기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또 쇼생크 탈출의 명대사 가운데 희망은 좋은 거예요. 아마 책으로 좋은 걸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희망이 끈을 갖고도 사실은 탈옥했을 때그 기쁨, 끝까지 희망을 갖고 가는 그 기쁨.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던 희망의 끈을 가지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희망의 끈은 결국은 한시적 기쁨에 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가 탈옥 후에 그런 그 삶이 결국은 마지막 인생은 늙고 죽어 병들어 없어지는 삶. 인생의 끝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끝에 반증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단순히 그냥 이 순간을 넘어서고 이 환경 갇혀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그로 인해서 그 갖고 있는 한시적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예요. 우리 목사님이 즐겨 표현하는 신정론적 질문.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우리 안에 답으로 매겨질 때 아, 내가 어떠한 존재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만이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만약 내 환경에 기뻐할 만한 어떠한 일들이 넘친다면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잠시 잠깐의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의 존재여서 누구나 이 기뻐할 만한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온전히 샘솟는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망각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환경 속에 우리는 매몰되어져 버려서 내 마치 이 기쁨의 원천이 내 것인 양 그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각을 깨트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기쁨을 부어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어떤 이러한 기쁨이 없으므로 조금 환경이 열리고 조금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것 따라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것에 따라 금방 우울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변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다가올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민했던 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답은 사실 여기 있었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의 근본이 이 세상에 마치 이방 우상처럼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존재 가치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큰 문제와 어려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면 그 환난의 문제가 우리에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의 이유가 될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환경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 믿음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기쁨에 대한 정의, 즉 일상생활에서 승리와 행복의 기쁨 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니 오솔소서 이것이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 예수님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귀신에게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단순히 이 내가 누렸던 기쁨, 한시적인 내 몸의 자유, 이 내가 갖고 있는 해방의 자유 이것만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 즉, 이 놀라운 기쁨의 비밀, 하늘의 상금을 누리는 성도들이 갖게 되는 이 비밀이 뭐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냈다. 반대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로 예수님 말하는 기쁨의 비결이에요. 내 스스로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쟁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기쁨을 감추었다. 이 기쁨은 그럼 뭡니까? 이 기쁨은 예수를 의지하여 오직 내가 죄인이어서 나는 연약하여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힘으로는 기쁨의 하나의 기쁨조차도 쟁취할 수 없는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존재들이죠. 엄마, 아빠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사탕 하나 조차도 살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죠. 이들의 기쁨은요, 엄마 아빠가 사주는 장난감 하나, 사탕 하나의 기쁨이에요. 오직 의존적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쁨은 바로 이런 의존적 성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비밀이며 감추어진 우리의 보화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 마치 자기 스스로 슬기롭다,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감추어져 버린 자들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때때로 패배합니다. 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미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붙들린 자들은요, 큰 승리를 얻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큰 승리를 얻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삶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금은 보화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린 자구나. 큰 기쁨을 누린 자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씨가 덥든 환경이 어렵든 상황이 내 안에 갇혀져 있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그내 안에 샘솟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삶의 원천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수 있는 존재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슬퍼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소극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이 기쁨에 대해서 망각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어라 라는 얘기예요. 항상이라는 말은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돈이 있을 때나 떨어질 때나 경사가 있을 때나 문제가 닥칠 때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날마다 속삭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마. 항상 슬퍼해라. 쉬지 말고 남을 비방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이 되시며,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시며, 당연히 범사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믿음의 권면, 기뻐하라. 내가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 너희에게 마르지 않는 샘의 기쁨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 기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각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안에 나와서 하나님 막막합니다. 진로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또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셨고 기쁨으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